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음을 오늘도 찬송하며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고 천국 올라가서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을 알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도 주께서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히 주의 진리의 한 주제를 좀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종을 지도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개요 주제 11번째 사람의 본래의 상태, 본래의 의자를 붙이면 좋겠죠. 본래의 상태.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본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 본래의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몸과 영혼. 사람이 몸은 보이지만은 영혼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몸과 영혼으로 되었다. 유물주의자들은 영혼을 무시하고 모든 걸 물질로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옳지 않다. 몸과 영혼,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몸과 영혼 이 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분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분, 둘로 구성되었다는 말, 이분설. 이분설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사람의 창조 사건에 대한 서술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인데, 생명의 기운은 영혼 혹은 영, 생명 원리라고 말하는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결합되어 생영, 우리는 좀 어렵게 번역했지만 생영이라는 네페시카이아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0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는 생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물 우리는 좀 생영이 뭔가 아주 어려워 보이게 번역을 한 것 같지만은, 그냥 생명, 생물 혹은 생명체, 생물 혹은 생명체, 혹은 조금 더 잘 번역해 보면 산 존재, 그쯤 하면 어떻게 산 존재가 되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몸을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영혼을 창조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제 다 창조돼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존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흙으로만 지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죠. 생명이 없는데 생기가 그 속에 생기니까 영혼이 창조되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면 산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죽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가 간혹 설명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정지,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혹은 뇌사, 뇌의 기능이 다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정의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것이 산 것이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혼과 몸이 창조될 때에 생명체, 산 존재가 됐습니다. 영과 영혼, 영혼을 우리가 혼 그렇게도 말하죠. 영. 아마 원어에도 물론 뜻이 다 루아크, 히브리 말은 루아크, 영, 네페시, 혼, 영혼, 혼, 네페시.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혹 아실 것입니다. 영은 스피릿, 그리고 혼, 영혼 혹은 혼은 소울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도 물론 있습니다. 헬라어도 푸뉴마, 영은 푸뉴마, 그리고 또 혼은 푸시케, 푸시케. 그러니까 단어는 두 개가 다르지만은 영하고 영혼이라는 두 단어가 있고 쓰이고 있지만은 우리 말에도 영 혹은 혼, 혼 혹은 영혼, 혼과 영혼은 같은 단어로 봐서 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하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단어는 있지만은 영과 영혼은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설 말은 몸과 영 혹은 영혼, 영과 영혼은 하나로 봐서 몸과 영 둘로 구성되어 있다. 셋이 아니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과 영혼을 구별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워치만 리의 뭐 영의 사람 그런 책이나 그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혼을 구별해서 사람은 둘로 된 2분설이 아니고 3분설이다. 몸과 영 그리고 영혼 셋으로, 세 어려운 말로는 세 실체로 셋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3분설 그럽니다. 그럼 2분설, 3분설 이런 말을 하는 것. 2분설은 둘로 구성되었다. 사람이 3분설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구성 요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구원도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따라서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구원에 대한 관, 구원관도 차이가 생기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리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소홀히 하기 쉽지만은 그저 좀 은혜로운 몇 마디 교훈만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를 원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교리 사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생각을 건전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분서를 말하느냐? 그것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영과 영혼이라는 말이 두 말이 지금 있지만은 제가 아닙니다. 설명한 대로 두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영과 영혼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고 성경을 자꾸 찾아서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영과 영혼은 그것이 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로구나. 같은 다시 말하면은 몸은 물질적인 실체고 영 혹은 영혼은 비물질적인 물질이 아닌 그런 실체 사람은 둘로 구성되어 있구나. 영과 영혼이라는 것은 말은 두 말이지만은 동일한 비물체적 실체를 표현하는 두 용어에 불과하구나. 그 말은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대체로 개혁신학자들이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 2분서를 우리가 정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서 제 말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생각해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 전체를 묘사할 때 사람은 지금 둘로 구성되었든 셋으로 구성되었든 구성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사람 전체, 그러면 사람 전체를 묘사할 때에 어떤 때는 몸과 영, 그래요. 혼은 없어버립니다. 몸과 영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몸과 혼, 영혼, 영이 아니고 영혼으로, 영은 없어져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셋이라면은 결함이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몸과 영만 있다가 아니로 혼도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때는 몸과 혼만 있고 영은 없네, 영도 있어야 되는데, 만일 셋이라고 하면 결함이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 전체를 묘사할 때 몸과 영, 어떤 때는 몸과 혼,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걸 보면 영이나 혼이나 그거는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로구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건 흙은 창세기 2장 7절 본문처럼 몸을 가르쳐죠. 몸은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전체를 말할 때 흙과 영, 몸과 영밖에 없어요. 혼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또 반대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구성 요소를 몸은 너 죽어, 그래 죽어, 죽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죽어 하는 말 나쁜 말이지만은 죽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것이다.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옳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에 너 죽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들 생각하죠. 죽을까 봐 굶어 죽으나 아파 병들어 아파 죽으나 또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는다는 건 몸만 죽는 것이지 몸의 죽음이지,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죽어도 천국 가면은 두려울 것이 없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것이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앞에 전도서 12장 7절은 흙과 몸과 영, 또 예수님의 말씀은 몸과 혼,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전체를 표현할 때 몸과 영이라는 말, 영이나 영혼이나 그렇게 지금 교대로 구별 없이 사용되어서. 둘째,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도, 죽음을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에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을 죽기 바로 직전에 출산했죠.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는 죽고 그 막내 아들이 낳았을 때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베냐민, 야민이란 말이 오른손이란 말인데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줬어요. 그러나 엄마 라헬은 죽으면서 자기가 고통 중에 죽어가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구나. 좀 엄마가 볼 때는 그렇죠. 엄마가 죽는데 엄마 없이 커야 되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그렇게 불렀죠. 그때 혼이 떠난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번역을 영혼을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원문의 뜻은 내 영을 푸뉴마라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라헬은 혼이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경우는 영이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죽음의 사건을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혼이 돌아온다, 어떤 때는 영이 돌아온다.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영과 혼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 집에 거하던 과부의 아들이 아파서 죽었지요. 그래서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혼이 떠나고 혼이 돌아와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을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기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딸의 살아난 주님이 살려주신 달리다 구미하는 그 사건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기를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곧 일어나 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는데 그건 구별이 없습니다. 혼이 돌아오기도 하고 영이 돌아오기도 하다. 영과 혼은 구별 없이 교대로 쓰이고 있다. 또 넷째로 죽은 자를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영들, 죽은 자를 영들, 또 어떤 때는 영혼들, 혼들, 영혼들은 혼들이란 말이에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천국 올라가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온전케 된 이제는 죄성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혼의 활동들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죄성이 없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올라가 있는 영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의인의 영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 지금 6장 9절에는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럼 죽은 자를 어떤 데는 영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데는 혼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묘사할 때도 죽음을 묘사할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묘사할 때도 또 죽은 자의 상태를 묘사할 때에도 이처럼 영과 영혼은 구별 없이 교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성경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서 전부 정리해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해는 한 부분을 주석을 주로 하지만은 신학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또 통일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가 그를 살피는 것이 신학인데 그럴 때 이것은 영과 혼은 두 별개의 실체가 아니다. 이것은 한 실체의 두 용어에 불과하다. 교대적으로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분설, 보통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3분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흔히 영은 고등한 것, 영은 조금 더 고상한 그 뭐야 기능을 하고 혼은 좀 저급한 동물들에게도 있는 정도의 것이 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까 말한 우리가 단어를 연구해 보면 성경은 동물에게 대해서도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말에는 그렇게 성경에는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인생의 혼, 짐승의 혼 하는 혼이란 말이 루하크, 영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건 말이 되지만은 짐승의 영은 아래로, 그럼 오, 짐승도 영이 있다고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놀랄 수 있죠. 그러나 짐승의 영은 사람의 영하고는 본질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말을, 말 자체는 영이라는 말이 짐승에게도 쓰이는 말이지 영은 고상하고 혼은 저급하고 그런 3분설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혼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영혼, 혼이 있다, 혼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도 썼어요. 그러면 혼은 저급하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우리는 그냥 자기를 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그의 혼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 그러니까 혼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쓰이고 있고 영이란 말이 심지어 짐승에게도 쓰인 예가 있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사람의 종교적 활동을 영혼에게도 돌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옳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 섬겨야 하는 것이다. 3분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강조를 위해 영과 혼을 반복한 경우들이라고 보입니다. 강조할 때는 말이 같은 말이 비슷하, 같은 것을 보이는 두 말이 있으면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셋이 나오면 아 이거 3분설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2분설의 증거가 차고 넘치듯이 성경에 많고, 이것은 반복 강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하고 우리의 온 전체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그것도 우리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몸의 기능이 악화되고 죄악된 충동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물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주의자들, 경제 문제만 생각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죠. 경제 문제가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본래의 상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처럼 눈이나 입이나 귀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사람이 본받았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 의와 거룩의 도덕성을 포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와 지식 또 도덕성은 잃어버린 것과 같이 사람은 다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은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르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식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의 회복이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은 참된 거룩이란 말인데 의와 거룩,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새 사람, 새 사람을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로 새 사람, 지식의 새로움.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도덕성, 의와 거룩은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의 새로움, 새 사람. 그러니까 지식과 도덕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은 지식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도덕성의 회복이다. 그것이 성화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성의 회복, 도덕성이 날마다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죄를 이기고 죄성을 극복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없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이런 의와 거룩, 참된 이 의와 거룩을 본래의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의와 거룩이라는 도덕성이다. 그것이 원래의 의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참 아름답게 선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죄짓기 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써 창조 때 받았던 본래의 의의를 잃어버렸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회복되는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는 지금 말한 대로 지식과 도덕성인 건 맞는데 그러나 지식과 도덕성을 분명히 죄 지은 다음에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지식과 도덕성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어떤 요소들도 있어 보인다. 이것이 개혁신학자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사람이 누구를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큰 살인은 큰 죄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혜와 지식, 의와 거룩 외에 다른 어떤 독특성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정의의 인격성, 사람의 인격성, 인격성은 모든 짐승들이나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새나 물고기들에서 인격성을 논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특성, 물론 천사에게는 약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격성 또 양심의 도덕의식,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양심이라는 도덕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성이에요. 양심, 또 인격성, 양심, 또 영혼의 표현 기관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표현되는 기관으로서의 눈, 귀, 입, 머리, 손, 발, 얼굴, 팔, 이것이 다 영혼의 표현이죠. 얼굴을 보면 대충 표현을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몸의 기관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팔, 뭐 이런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하니까 사람이 뭐 영혼의 기관으로서의 몸의 기관들, 영혼의 활동 표현 기관으로서의 몸의 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생물 통치권까지. 특히 생물 통치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조금 넓어 보인다. 가장 핵심은 지혜와 지식, 또 도덕성, 의와 참된 거룩 도덕성이지만은 그 외에 인격성, 또 양심, 또 몸의 영혼의 표현 기관으로서의 몸의 그런 기관들, 또 생물 통치권까지, 좀 이런 요소들이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보인다. 이것이 개혁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의 본래 상태의 중요한 한 내용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점이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령, 그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후손에게 순종에 근거하여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니까 영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그것이 죄요.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 온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에게 모든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이 생명의 약속, 순종에 근거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처음 명령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첫 명령과 언약에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었으므로 그의 순종은 인류의 순종으로, 그의 불순종은 인류의 불순종으로 간주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됐습니다. 인류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 중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또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순종관계, 아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담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아담이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관계는 영속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것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종의 의무는 신약 아래서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율법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즐거이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는 순종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그 결과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의무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래 상태는 지금 말한 대로 몸과 영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분 두 실체로 구성되었고 사람은 몸만 있지 않고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극히 존귀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 또 의와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요소이고 그 외에 또 사람의 독특성도 좀 포함됐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본래의 상태에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물론 그 위치를 첫사람은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믿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즐거이 주님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 주님의 거룩 안에서 거룩한 길을 즐거이 걷는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로 오늘도 네, 당연한 의무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신 큰 은혜에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래 상태는 확실히 매우 복되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행복과 영광의 상태로부터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많은 모든 갈등과 모든 재앙과 불행한 모든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그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영광, 본래의 상태의 그 영광,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다시는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 그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몸만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 돈만 벌어서 경제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하신가? 여러분은 지금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참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이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로 알고 믿고 구원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의 이제도 이 말씀 조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다 영적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참으로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실천을 위하여 오늘도 분발하며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 의 안에서 오늘도 말씀 순종하여 의의 길을 걷고 그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